돌아옵니다. 레이기 몇장안 남았는데 한 3시간 정도만 더 하면 레이기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이게 이제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라는 제도, 또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한 후에 7년째 쉬게 하시는데 땅의 경작을 쉬는 그 7년째를 가리켜서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되면 77에 49년, 그 49년째도 안식년이 되고 그 49년 바로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그 대속죄일 7월 10일에 나팔을 전국적으로 불게 되는데 이 해가 바로 희년이 됩니다.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은 이 순양의 뿔로 만든 긴 나팔인데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벨. 그래서 희년을 다른 말로 하면 요벨의 해 그렇게 부릅니다. 요벨의 해. 그리고 이 요벨을 라틴어로 음역하고 또 영어로 바꾼 것이 희년을 뜻하는 영어 주빌리라는 뜻입니다. 주빌리. 이게 요벨에서 왔어요.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경작을 다 쉬고 아무 뭐 뿌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요.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뭐 안식년 같은 경우는 토지가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종이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것이 또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기쁨의 해였고 해방의 해였습니다.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불순종의 악순환을 피하고 순종의 선순환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악순환을 피하고 순종의 선순환을 일으켜라. 여러분, 6년을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7년째 땅을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해를 안식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안식년에는 쉴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안식년을 지키면 다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처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큰 희생과 대가가 필요해요.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6년 동안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6년에 소출이 어떻게 나오냐면 7년째 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8년째 쓸 것까지 2년을 쓸수 있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식년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째가 돼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6년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7년째 안식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쉬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2년 정도 쌓아놓은 걸로는 마음의 성이 안 차요. 이번 올해에 더 풍작을 거둬가지고 한 4년, 5년, 10년치 거를 쌓아놓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안심이 안 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에 하나님께서 2년 쓸 그 풍성한 소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처럼 이 안식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력이라고 그러죠. 지력. 하나님께서 인간을 7일 주기로 쉬게 하신 것처럼 땅은요 7년을 주기로 쉬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신년은요 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 사용 설명서, 이게 안식년이고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쉬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력이 소진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첫째에도 농사 짓고 둘째에도 짓고 6년을 농사를 짓고 이제 땅이 힘들어서 아 7년째는 내 주인이 쉬어주겠지 했는데 안 쉬어주니까 지력이 보충이 안 되고 결국 그 땅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충전이 안 되게 돼요. 만약에 그 7년째 쉬어주면 땅도 쉬고 힘을 보충하고 처음 경작했던 그 상태로 근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열매 맺을 힘이 생기는데 그런데 7년째 안 쉬어주니까 땅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혹은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서 근질거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땅이 쉬지 못하니까 지력이 소진되고 땅에 힘이 없으니까 농작물이 예전처럼 수확이 소출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당연히 안식년에 일하면서 더 많은 소출을 기대했던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빠지겠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출이 안 나와요. 마치 마른 수건을 짜는 것처럼 거기에서 물을 짜내는 것처럼 땅이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짜내보지만 열매가 안 맺힙니다. 요즘은 뭐 퇴비도 잘 발달해 있고 화학 비료도 주면서 힘 없는 그 땅을 그냥 멱살을 끌고 가면서 그 농작물을 맺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땅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처음에는 옥토였던 땅들이 점점 박토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황무지가 돼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농부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안식년에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안 좋은 구조가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처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안식년을 지켰다면 달라집니다. 땅을 경작하고 6년째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 그걸 보고 아 7년째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땅도 쉬고 우리도 쉬고 다 쉬자 그렇게 안식을 했어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으로 7년째도 먹고 8년째도 먹으면서 이제 8년째 농사를 지어가지고 9년째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땅이 힘을 냈어요. 7년째 푹 쉬고 나니까 땅이 힘이 나요. 지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줍니다. 안식년을 지켰더니 나도 쉬고 땅도 쉬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경험하고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처음에 승리를 경험하면 두 번째 안식년이 되돌아왔을 때 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안식년이 돌아오면 이걸 또 해야 되나 안 해야 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처음보다는 더 쉬울 거예요. 처음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비극이 뭐냐면 안식년을 한 번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신년을 제대로 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못 지키는데 무슨 신년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고 그냥 이거는 문자적인 그냥 명령으로 그냥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왕정이 시작되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왕국이 이렇게 가다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까지 완전히 망하고 약 한 뭐 450년에서 500년 사이 되는 그 시기에 왕정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강제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셔가지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70번의 안식년을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70년을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었다. 이게 역대하의 선언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이 안식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저 7년에 한 번씩 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불순종했을 거고 그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니 본인들도 안식하지 못하고 땅도 안식하지 못하고 그 기쁨의 날인 희년도 경험을 못합니다. 결국 작은 순종이 쌓이지 않고 작은 불순종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사람이 없는 황무지같이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순종을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번 순종이 더 쉬울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다음번 순종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번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지금 당장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해야지 내일의 순종이 더 편해집니다. 오늘 순종해야지 내일의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상황을 몰고 가신다니까요. 아예 그냥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70년간 버린 땅처럼 안식년을 그 땅이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보내게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계속해서 쌓이면 계속해서 악순환만 되는데 그런데 그 악순환을 끊을 작은 순종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안식년 희년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거 부자들은 나누기를 힘쓰고 가난한 자들은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부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안식년과 희년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나누기를 힘쓰고 가난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부를 목적 삼지 말고 나눔을 특권으로 생각해라. 가난한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종살이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이게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2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본토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가장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내 가족을 팔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내 집을 팔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나까지 팔려가는 거예요. 나까지 종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회복할 길이 있었죠.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물러줄 수도 있었고 집을 되찾아줄 수도 있었고 자유로운 신분을 찾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족이 없으면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돈을 지불해서 나를 건져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그대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희년까지 하면 돼요. 희년을 알리는 나팔이 전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희년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요벨이라는 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종살이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땅을 잃었던 모든 사람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다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종이 자유를 얻고요. 토지를 얻고요. 집을 얻습니다.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매 50년마다 전국 건민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자신의 기업으로 되돌아갑니다. 50년이라고 하니까 까마득하게 멀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희년이 선포되기 5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희년이 선포되기 1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희년이 선포되기 한 3년 전에 내가 다 팔고 내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집 같은 경우는 되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종에게서는 무조건 해방되었고 집을 다시 찾게 되었고 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반대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자예요. 내가 지금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고 그들로부터 많은 집을 사들였고 많은 전답을 사들여가지고 다 내 거예요. 이제 나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다 줬고 자기의 자유까지도 나에게 줬고 집도 나에게 다 줬어. 이제 다 내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을 자유하게 놓아줘야 돼요. 자기가 종 부리던 그 이스라엘 동족을 놓아줘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하고 있던 그 집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기가 가져왔던 그 땅을 다시 그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어제까지 내 거였는데 오늘 나팔이 울리고 희년이 선포되면서 내 것이 다 저 사람 것들이 돼버립니다. 내 것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땅을 목적으로 삼은 부자가 있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것이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 그 부가 네 목적도 아니고 네 전체도 아니고 그 부는 반드시 그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고 너는 나눔을 그렇게 돌려주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희년을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것이 네 생명인 것처럼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저 영원한 나라에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근데 부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 이 땅이 목적된 사람들은 결코 이걸 못합니다. 아니,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돌려줍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돈이 목적이고 이 땅이 목적인 사람은 희년에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이건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냐면 이 본문이 하나님께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래서 그 토지를 진짜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고 우거하는 자로서 그 땅에 살고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토지의 진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부자가 가진 그 많은 땅,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그 조그만 땅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땅의 진짜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그럴 자격도 공로도 그 돈 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땅을 다 공평하게 숫자대로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들이 어떤 지분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지분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땅이라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땅. 그래서 그들은 소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만을 소유하는 거예요. 땅의 사용권.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렌트해 주신 거예요. 땅을 렌트해 주셨어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의 땅은 사실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그동안 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을 부자들이 누리고 있었고 그동안 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그 경작권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거 네 거 아무것도 없었어. 다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에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희년이 어떻게 다가올까? 사실 가난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너무 게을러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게을러서 잠만 자고 있다가 풀만 무성하게 자라서 소출을 못 얻어서 게으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홀라당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는 건 똑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구조적인 악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뭄이 심해서 혹은 병충해가 심해서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꾸이고 그러다가 결국 이자 빚을 못 갚아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해졌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내 자유까지 팔면서 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 없다면 다시 내 땅을 돌려받고 내 집을 돌려받고 내 자유를 돌려받고 내 가정을 돌려받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이 사람은 평생 그곳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건 그렇지 않건 대충 시간만 때우면 주인이 먹을 걸 줘요. 대충 시간만 때우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주인이 먹을 걸 주니까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보내보자. 그게 노예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희년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지금 종의 신분이지만 자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곳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희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몇 년 후면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집을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년은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집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해입니다. 회복시켜주는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년은요, 사람들에게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과 다시 땅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희년에는 몸만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자신의 원래 토지와 집도 회복하게 되니까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삶은 어떻게 되었든지 이제 다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새롭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 부자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0년 주기로 희년이 돌아오는데, 이 희년이 가까운 해에 내가 팔리면 팔릴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내 일생에 한 번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종으로 팔렸다 해도 낙담하지 않고 희년을 바라보고 살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토지와 자유를 회복한 사람이, 가정을 회복한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기뻐할지.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주인 눈치만 보면서 빈둥빈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집의 일처럼 할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너이땅네땅 아니야. 이 땅을 목적 삼지 말고 부를 목적 삼지 말고 나눌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기고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네 인생 끝내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라. 희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미래의 희년을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진짜 희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희년을 바라보며 살라. 여러분, 희년이라는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향해 고엘이 되셔가지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이 희년이라는 율법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희년이 시행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희년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여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희년의 역사는 우리 살아오는 역사 속에, 인생의 역사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저 그림의 떡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거 보면서 정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년의 진짜가 담겨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요, 우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희년의 꿈을 이루고자 계획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자유케 하실 당신의 꿈을 희년 안에 새겨 놓어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취임 설교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에 사용된 자유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발견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언은 바로 레위기의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에서 영감을 받은 선언이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시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고엘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지불해야 될 죗값을, 우리 인생들이 지불해야 될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많이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죄의 종들이 가득합니다. 아직 온 세상에 희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불완전 해소도 아니고 십자가 사역이 불완전해서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 속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희년을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만물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인 희년을 누리며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지 않도록 부자가 그 부를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드십니다.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를 다시 재분배하시고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시고 사회가 통합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부응하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결국 왕정이 계속될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땅은 쉴 수 없었고 사람도 덩달아 쉴 수 없었고 가진 자들은 약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풍요와 다산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완전히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우리들은 희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재림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심을 갈구하면서 이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주님에 의한 영적인 희년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다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야 될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년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체류하는 거류자요 나그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대해서 끝까지 탐욕으로 일관하지 않고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희년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부한 자들은 그래서 더 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희년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갚으실 것을 아시기에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그 영적인 희년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고 베풀며 살아가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